지금 전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와 전쟁 중에 있습니다. 특히 이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더 많은 코로나 확진자가 생기고 있는데 지금까지 2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코로나에 확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4차 대유행으로 인해 다시 이 비대면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우리는 1년 6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이 코로나의 힘듦 가운데 참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는 많이 지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일어난 고난 앞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심한 기근 중에도 야곱이 움켜쥐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입니다. 야곱이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온 세상에 심한 기근의 바람이 불 때에도 야곱의 가정만큼은 지켜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야곱의 이 가정 가운데 더 심한 기근이 임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여기 1절에 기근이 심하고 에서 심하고는 원어로는 카베드라는 단어를 써서 무겁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41장 57절을 보게 되면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하였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심하다는 말은 원어로는 하자크라는 단어를 써서 강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온 세상에 지금 기근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사는 이 가나안 땅에는 더 무겁게, 더 심하게 기근의 바람이 불고 있다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야곱의 가정, 하나님을 믿는 이 야곱의 가정에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지도 않고 더 심한 고난을 주시는가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 오늘 성경 본문은 앞뒤 문맥을 통해 그 이유에 대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42장 38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여기 창세기 42장 38절에 내 아들은 베냐민을 말하는 것인데 지금 야곱은 11명의 아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근데 야곱은 누구만 아들, 내 아들이라고 말하냐 하면 막내 아들 베냐민만 내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 아들, 이 베냐민만큼은 내가 죽어도 보낼 수 없다라고 고집을 야곱이 부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기근은 훨씬 더 심해져서 애굽에서 가져온 양식은 다 떨어지게 되었고 결국 야곱이 다시 양식을 좀 사오라고 자식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은 이 애굽에 가서 양식을 사올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야곱은 자식들에게 양식을 좀 사오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그럴 수 없다고 대답하는데 왜냐하면 베냐민을 데려가야만 양식을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과 오늘 본문에는 10명의 자식들이 이 베냐민을 두고 서로 갈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갈등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었는가 하면 약 4개월 정도 지속이 되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두 번 갔다 왔으리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야곱의 집에서 애굽까지 가는데 약 뭐 3주에서 한 달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벌써 두 번 갔다 왔으리다 이 말씀은 가는데 한 달, 오는데 또 이렇게 한 달이기 때문에 벌써 두 번 갔다 왔다는 말은 한 네 달, 이제 4개월 정도 걸렸다. 그러니까 지났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4개월 동안 아버지는 어땠냐면 못 보낸다. 베냐민을 못 보낸다고 버티고 있었고 자식들은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갈등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버티다 보면 해결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더 이렇게 기근은 심해졌고 도저히 버틸 수 없는 한계의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한계의 상황까지 이르게 되니까 서로 분노하고 과거의 잘잘못만 따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가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아버지 야곱은 왜 이렇게 나를 괴롭게 하느냐라고 자식들에게 마치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자식들은 이제는 우리가 어찌 알았겠습니까? 라고 마치 아버지에게 대들듯이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만큼 아버지와 자식들 간에 갈등의 골이 깊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서로 싸우면 아버지와 자식들이 서로 싸우게 되면 문제는 문제대로 해결이 되지 않고 갈등의 골은 갈등의 골대로 깊어지는 그러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유다가 나서서 아버지 야곱을 설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유다는 이렇게 자식들하고 아버지가 막 갈등할 때 감정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럴 때 유다는 지금의 현실이 어떠한지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줬는데 베냐민을 보내야 우리도 살고 아버지도 살고 우리 아이들도 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3대가 지금 죽게 생겼다는 겁니다. 지금 아버지, 아들 그리고 그 자식들까지 지금 다 죽게 생겼다는 겁니다. 현실이 지금 이렇다라고 유다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지금 과거의 잘잘못을 따질 때도 아니고 감정 싸움을 할 때도 아니다라고 이 아버지 야곱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유다는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9절을 보면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리오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유다는 자신이 담보가 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쉽게 베냐민을 보내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가 양식을 구하려면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리고 가야 한다. 이것을 직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유다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풀 수 있을까?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아버지를 어떻게 하면 설득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면서 유다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4개월 동안 다른 형제와 유다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베냐민만 자식이냐? 나는 자식도 아니냐? 지금 감옥에 갇힌 이 시몬은 자식도 아니냐? 왜 이렇게 아버지는 무정하냐? 이러면서 원망과 불평만 했습니다. 근데 유다는 4개월 동안 어떤 일을 했냐 하면 현실을 딱 직시하고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이것을 두고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오늘 본문과 같은 말도 담대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내가 대신 죽더라도 이 베냐민을 지켜 주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희생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유다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창세기 38장을 보면 유다는 마치 이제 돌아온 탕자와 같은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창세기 38장은 이제 보게 되면 유다는 이제 야곱의 가정이 너무 싫어가지고 가나안 여자와 결혼합니다. 그리고 가정을 이룹니다. 그런데 며느리 다말과의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서 이 유다는 자신이 얼마나 타락했고 얼마나 못났는지를 거기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 야곱의 집으로, 가정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은혜를 받게 됩니다. 야곱의 가정에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품, 그 가정 안에 들어오면서 이 유다는 바뀌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니까 이 유다는 바뀌게 됩니다. 유다가 바뀌게 되니까 유다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구원해 준 그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교회를 위해 또 다른 사람 위해 희생하고며 섬기며 살고자 했습니다. 야곱의 가정에는 남을 희생시키고 또 자신의 과거의 그 잘잘못을 따지는 그러한 사람들은 많았지만 자기 자신을 희생시킬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은 유다밖에 없었습니다. 변화된 유다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유다가 결국은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바꾸게 되어집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황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황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야곱은 드디어 베냐민과 함께 데리고 가라고 말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야곱은 11절과 12절에서 가나안의 그 특산품들도 가지고 가라라고 이야기하고 돈도 갑절이나 가지고 가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야곱이 이제 이스라엘로 변화되기 전에 형 에서와 만나기 위해서 수많은 이렇게 양떼든지 소떼든지 보내서 이 형 에서와 이렇게 화해하려고 했던 그 방식 그대로 지금 11절과 12절에서는 행동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야곱은 여전히 이 예전의 그 나쁜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전의 나쁜 본성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성경에는 이 야곱을 어떻게 부르냐 하면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1절을 다시 보면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8절을 보면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라고 말하는 것도 볼 수 있었고 6절에는 이스라엘이 이르되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지금 야곱이라는 말은 없고 이스라엘이라는 말만 있습니다. 변화된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된 그 이름만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이스라엘 야곱이 옛날 본성을 그대로 갖고 있는데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의 본성 그대로 있어서 우리가 이 야곱처럼 그렇게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분노를 막 표출하기도 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뭔가를 해결하고 싶어하고 또 그 가운데 미련스럽게 고집을 부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을 어떻게 보냐면 그리스도인으로 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분노하고 막 이렇게 옛날 본성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 이 야곱에게 이스라엘에게 주시려고 했던 은혜는 고난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 심한 고난이었던 것을 볼 수 있는데 왜 이런 고난을 주셨냐 하면 이 야곱, 이 이스라엘이 꼭 붙잡고 있는 이 손을 놓아야만 결국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버티면 저절로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손에 움켜진 것을 펴야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계속 손을 움켜쥐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더 큰 고난을 일단 허락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펴도록 하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여기 14절을 보면 야곱은 드디어 손을 탁 펼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손을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딱 잡고는 베냐민을 그냥 맡기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잃고 난 후에 20년 동안 누구만 붙들었냐면 베냐민만 붙들고 살았습니다. 베냐민만 붙들고 살다 보니까 이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는 누리지 못하고 자꾸만 옛날 본성대로 또 그 가운데 잘못된 모습으로 그렇게 살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이렇게 야곱처럼 베냐민을 붙드는 나의 베냐민이 있습니다. 막 고난의 바람이 부는데도 우리도 미련스럽게 붙들고 있는 이러한 나의 베냐민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막 고난이 불 때 이런 내가 붙들고 있는 나의 베냐민을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손을 그냥 펼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붙들고 있는 건 그냥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맡겨야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결국은 맡기게 되어집니다. 심한 고난 가운데 결국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자신의 붙들고 있는 그 베냐민을 결국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는 두려움이 밀려왔을 때 요셉의 형들이 한 일입니다. 이 세상은 잘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또 고난의 상황도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고난의 때가 오게 되면 훨씬 더 악해지고 또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거짓과 속임수로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은혜를 받는 자들은 고난을 통해 변화가 되어집니다. 마치 해달별처럼 그렇게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집니다. 요셉은 20년 만에 형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신의 그 정체를 숨기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형들이 얼마나 변화되었는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20년 전에 자신을 괴롭히고 자신을 구덩이에 넣고 그리고 자신에게 못되게 했던 그 형들이라면 20년이 지나도 그 모습 그대로라면 이 요셉은 이 형들과 만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형들이 변화되었다면 이 요셉은 형들과 함께 하나님의 꿈을 꾸고 또 주를 위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먼저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는 형들에게 테스트를 하게 되어지는데 요셉은 형들을 스파이로 딱 모르고는 시몬을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는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그 테스트에 형들은 이제 통과를 한번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16절 말씀을 보면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요셉은 베냐민을 보고 바로 이제 장치상을 이렇게 준비하게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들은 이런 요셉이 준비한 장치상을 안다면 그냥 불안해하지 않고 이 요셉이 집으로 그냥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요셉은 장치를 베풀라고 이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고 있는데 형들은 그것이 오히려 무서운 일로 두려운 일로 생각을 합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형들은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이 요셉의 집으로 가고 있는데 요셉은 이 총리, 애굽의 총리는 지금 성대하게 잔치를 베풀어 주려고 하는데 형들은 생각하기를 지금 나를 잡아 끌고 노예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라고 이상한 상상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불길한 상상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날 일이 없는데 이들은 이러한 상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 마음 가운데는 결국은 잘못된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번에 이러한 과거의 일이 해결이 안 되니까 이 마음속에 죄책감과 죄의식이 있으면서 갑자기 이들에게는 불길한 생각들로 사로잡히게 된, 갑자기 불안해졌고 두려운 마음들이 막 밀려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책감과 우리의 죄의식과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결국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만 붙들게 되어지면, 결국 십자가 붙들고 죄를 자백하기만 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가 있는데,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용서해 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자백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은 죄를 감추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본성을 잘 아시기 때문에 두려움을 심어주십니다. 두려운 상황을 만들어주십니다. 그때 우리가 진실해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자신에 있는 그 죄를 토해내기를 원하시고 그 가운데 마음의 이 양심의 평화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 즉 각 사람의 돈이 전액 그대로 자루 아귀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여기에 보게 되면 두려운 상황이 딱 밀려왔을 때 형들은 회피하지 않습니다. 두려운 상황이 딱 밀려왔을 때 거짓말을 하거나 막 속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두려운 상황이 몰려왔을 때 형들은 진실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진실하게 이야기하게 되니까 결국 과거에 눌렸던 이 죄책감에서 벗어나서 양심의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23절 말씀을 보면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여기에 이제 안심하라라는 말이 샬롬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실한 자에게 샬롬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많이 불안해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형들처럼 불길한 생각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죄책감과 죄의식에 눌려서 그렇게 불안하게 두렵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진실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정직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어떤 말씀을 하시냐 하면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에게 넣어주신 것이다. 이 말은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실해지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표징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사소한 기도 제목도 응답이 되어지고 예상치 못한 그러한 은혜들이 우리들에게 임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상황이 밀려올 때, 또 우리에게 불길한 생각에 사로잡힐 때, 막 불안한 마음들이 밀려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진실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엎드리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샬롬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표징도 주십니다. 오늘 세 번째는 요셉이 마련해 놓은 잔치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들어오게 되자 모두 땅에 엎드려 절을 하게 됩니다. 26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청소년 시절에 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22년 만에 어떻게 보면 첫 번째 꿈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이 결국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늘 함께 했습니다. 구덩이에 빠져있을 때도 함께 하셨고 또 감옥에 갇혔을 때도 함께 하셨고 노예 생활할 때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게 함께 하시다가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요셉을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는 형들이 와서 절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 힘든 시기를 견디고 총리까지 이르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는 그 꿈을 이루어 주십니다. 결국 우리에게는 꿈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이 있어야 합니다. 비전이 있어야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20년 전에 형들과도 헤어졌지만 동생 베냐민과도 헤어졌습니다. 이때 20년 전에 베냐민은 아마도 한 두세 살 정도 된 어린 아이였을 것입니다. 17살 때 요셉이 이때 잡혀갔으니까 아마 이제 갓 태어난 한 두세 살 정도의 베냐민은 한 두세 살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20년이 흘렀습니다. 20년이 흘렀더니 베냐민은 이제 청년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베냐민 얼굴 가운데는 이 자신이 사로잡혔을 때, 요셉이 사로잡혔을 때 그 얼굴이 베냐민에게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베냐민을 보고는 결국은 감정에 북받쳐서 울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29절에서 30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북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요셉은 동생 베냐민을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베냐민을 보자 감정에 북받쳐서 결국 울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몰래 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힐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3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들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 얻더라. 여기 32절을 보면 요셉은 애굽의 총리였지만 어디에도 낄 수 없는 자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을 굉장히 부정히 여겼고 그를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애굽의 총리이긴 하지만 결국 애굽 사람들과 제대로 어울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어울려야 할 사람은 자신의 동족, 형들이었습니다. 형들과 앞으로 어울려서 그렇게 살아야 했는데, 문제는 이 형들이 정말 히브리 사람답게 그렇게 사는 사람인가라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다워야 함께 주를 위해 살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데 형들이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정체를 밝혀도 제대로 주를 위해 살 수가 없습니다. 형들이 그 정체를 하면 오히려 이용을 하는 겁니다. 요셉이 이제 총리니까 우리 나의 피로를 위해서 그냥 내가 높아지기 위해 요셉을 이용하든지 아니면 안위를 위해 이용만 할 뿐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신의 정체를 아직 밝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밝히지 않고 그냥 잔치를, 성대한 잔치를 베풀어줍니다. 34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다섯 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요셉은 형들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과 함께 하나님의 꿈을 꾸기를 원했고 또 자신과 함께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에게 잔치를 베풉니다. 굉장히 온 세상이 기근으로 어두운 이때에 이 요셉은 형들을 따로 자신의 집에 불러서 큰 잔치를 베풉니다. 그리고 베냐민에게는 다섯 배나 더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어두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도 잔치를 베풀어 주고 있습니다. 각 처소마다 예배 잔치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베냐민을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를 훨씬 더 사랑하시는데, 30절을 다시 보면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북받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사랑하는 마음이 북받쳐는 원어로는 라함입니다. 그런데 이 라함이라는 단어는 14절에도 나오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에서 은혜를 베푸사가 라함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베냐민을 사랑하는 것보다 결국 우리를 훨씬 더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배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어두운 가운데 예배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가운데 빛을 주시러 가십니다. 그러면서 예배를 통해 우리가 변화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움켜쥐고 있는 그것을 내려놓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양심의 그러한 불편함들, 죄의식들 다 아래서 양심의 그러한 평화를 누리고 새롭게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주의 청년 여러분, 예배드리는 각 초소마다 먼저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임했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진실해지시고 그냥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샬롬을 우리 모두가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힘으로 이번 한 주도 정말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모든 주의 청년들,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끊임없이 반복되는 고난 앞에 우리들이 많이 지쳐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들은 믿습니다.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두려움도 우리의 마음의 불안함도 다 사라질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불길한 모든 생각들도 다 사라지게 해주시고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분명하게 새겨지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샬롬이 우리에게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손에 꽉 쥐고 있는 나의 베냐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고난의 때 우리의 손을 펼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뜻을 잘 분별하여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발걸음이 우리의 미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그러한 믿음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